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우리가 사무엘하 5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뭐 비록 짧게 짧게 기록하고는 있지만 5장 안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유다 왕이었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이 등장하고요.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과 관련된 내용이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 다윗의 집이 세워지는 것, 다윗이 처첩을 두고 아들, 딸을 낳고 가정을 이루는 내용들이 등장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부터 보게 될 내용인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전쟁이고요. 내일은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전쟁을 승리하는지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주변 민족들과 어떤 모습으로 전쟁을 했는지 이런 내용을 모델처럼 제시해주는 그런 내용이고 본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17절부터 21절까지 짧지만 처음 17절, 18절에서는 상황이 나오고요. 19절에서는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20절, 21절은 전쟁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전개, 결과 이런 순서를 따라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17절, 18절에 보면 일단 전쟁이 일어나죠.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날 때는 상황이 예전과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다시 궁궐도 세웠죠. 그래서 예루살렘도 정복을 했고요. 예루살렘에 다시 궁궐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성벽을 쌓아서 성벽을 갖고 있는 그런 성읍을 갖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도만 놓고 보자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북쪽 지역에 다윗이 살고 있던 다시 궁궐이 있고 그 아래 지역으로 요새화된 예루살렘 성읍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도 여러 생각을 했겠죠. 가만히 놔두면 저렇게 계속 성읍을 쌓고 계속 영토를 확장하고 이러면 자기들도 살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다윗이니까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블레셋 입장에서는 생각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블레셋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여러 사건으로 얽혀있는 사람이거든요. 제일 유명한 건 다윗이 처음 등장할 때 골리앗을 쳐서 죽였던. 이건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야 굉장히 두려운 장수다 이런 생각도 있고 또 그거보다 또 깊이 관련되어 있는 건 다윗이 도비 생활하다가 마지막에 블레셋 땅에 도망가서 거기에서 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블레셋 입장에서는 한 10년 전만 했어도 저 녀석 그때 죽였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목숨을 부진시켜줬던 우리가 살려줬던 녀석인데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얽혀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감정들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튼 지금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왔다. 그러니까 전쟁의 목표를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러 올라온 겁니다. 물론 이게 똑같은 말이지만 그래도 이 핵심이 다윗 때문에 벌어진 전쟁 혹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벌어진 전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7절 끝에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여기 보면 요새로 나갔다고 돼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북쪽에는 다윗이 살던 궁궐이 지어져 있고요. 그 밑으로는 성읍을 쭉 둘러서서 성벽을 쌓은 요새를 만들어 놓아서 그 요새로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간 거예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에 사람들이 가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상황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현실만 놓고 보면 참 기가 기가 막힌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지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르바임 골짜기가 어딘가 이럴 수 있는데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탁 눈 들어 보이면 보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남쪽 쪽으로 그러니까 남서쪽 방향으로 해서 한 5km쯤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이게 긴 골짜기가 있는데 그 긴 골짜기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블레셋 군인들이.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이냐. 여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제멋대로 치고 올라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스라엘이 아무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시 완전한 국가를 이룬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같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죠. 다시 예루살렘을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던 거고 블레셋도 자기들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루살렘 코앞까지 제멋대로 막 드나드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것도 한두 사람 간첩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바로 코앞에 있는 골짜기 전체를 막 메꿀 만큼 그렇게 그냥 쳐들어오는 그리고 아무도 이것을 막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죠.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나라를 이루었지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지만 아직 모든 것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고 나라가 든든하게 서 있지 못한 그런 지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뭐 그냥 쉽게 우리 시골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뭐 가령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윗의 요새가 서울 시내에서 사대문 정도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대문에서 조금 밑에 내려와서 신촌 지역까지 쳐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나라가 제대로 서 있는 게 맞나? 국경 수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판국의 전쟁을 해서 이길 수는 있는 건가?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지경인 거죠. 그러니까 상황은 참 안타깝기도 하고 기가 막힌 그런 노릇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하튼 이와 같이 해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고 왕으로서 맞이하는 어찌 보면 본격적으로 이방민족과 싸우는 첫 번째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지금 벌어진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간단하지만 중요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봐요. 제가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됩니까? 언제나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마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과연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코앞까지 적군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전쟁하지 마라 그러면 그럼 도망갑니까? 이거 당연히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뭐 때문에 이걸 물어볼까 싶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해야 할 것처럼 보이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다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블레셋 시글락으로 도망갔다가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서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아내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식솔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죠. 그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죠. 제가 아말렉 사람을 쫓아가면 다시 되찾아올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쫓아가야 되는 거죠. 자기 부인들을 잡아갔는데 그럼 안 쫓아갑니까? 근데 다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구하죠. 제가 이거 해야 됩니까? 하면 과연 되찾아올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쫓아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다윗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죠. 주님, 제가 유다로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가도 괜찮습니까? 그렇게 여쭙는 거예요. 여지껏 사울 때문에 왕이 못 됐는데 사울이 죽었잖아요. 지금이 정말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기회입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왔는데도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봤습니다. 결국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말씀하시죠? 19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을 하세요. 올라가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윗이 올라갔기 때문에 나중에 전쟁에 승리했을 때도 내가 결정했다. 내가 싸웠다. 내가 승리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리고 내가 순종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내가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고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아서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지 않고 행동했다면 다윗이 얼마든지 교만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을 수도 있었겠죠. 여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전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결과만 20절, 21절에 나와요. 20절, 21절에 보면 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20절 보시면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시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그래서 블리 사람들을 쫓아내고 전쟁에 승리한 겁니다. 조금 더 땅을 확보하는 거죠. 사실 여기서 땅을 확보해봤자 뭐 저 멀리까지 땅을 확보한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코 밑에 있는 땅을 다시 확보한 겁니다. 여튼 그래도 전쟁에 승리했어요. 두 번째 결과는 21절이에요.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우상을 버렸다는 것은 도망가느라 너무 급해가지고 다 버리고 갔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창 들고 칼 들고 나오는데 무슨 정신이 있다고 우상까지 들고 왔을까? 그러니까 이 우상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죠. 우상까지 막 손에 다 들고 전쟁터에 왔으니까 이게 자기들 생명을 지켜줄 거라 생각하고 들고 온 겁니다. 그랬는데 도망갈 때는 우상 들고 있어봤자 소용없다 생각하고 다 팽개치고 버려버리고 도망을 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했던 첫 번째 내용이 이렇게 종결이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전쟁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상황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다윗이 보였던 이와 같은 모습은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감당할 때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결과를 맞이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지껏과 다윗은 입장이 좀 다릅니다. 여지껏은 도피생활하던 사람, 자기 생명만 부지해했던 사람, 그런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죠. 잘해봤자 유다에서만 왕으로 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울을 대신해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온 이스라엘을 지켜주어야 하는 그런 왕으로서 다윗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위에 앉아있는 거죠. 새로운 직분을 실제로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지껏과 다른 입장에서 다윗이 행동을 합니다. 이방민족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본문에 나온 순서 그대로입니다. 이게 스테레오타입이에요. 이 본문 그대로 이 순서 그대로 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전쟁을 전쟁에 닥치는 그런 지경이 되었을 때 한편으로 생각하면 야 내가 왕이 되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 바로 코앞까지 적들이 제멋대로 자유롭게 드나드는 이런 지경이야.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을 때 그랬을 때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승리를 참 선물로 받는 그게 바로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앞으로 다윗이 주변의 여러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하고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상세한 과정들이 잘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본문은 상세하게 기록해 놨거든요. 지금 나오는 이 패턴이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겁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1번 민족과 싸울 때도, 2번 민족 싸울 때도, 3번 민족 싸울 때도 계속해서 다윗이 이 패턴을 반복할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응답하셔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또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거쳤지만 이제부터는 다윗이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승승장구하고 승리하고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린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내 뜻대로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여지껏도 그러했지만 여지껏도 믿음 안에 살았지만 지금부터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면 앞으로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구원과 은혜만을 베푸신다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다윗이 보였던 믿음의 모습 우리도 잘 담고 본받아서 어떤 상황을 만나건 주님의 인도하심 구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선물과 승리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시간을 살아갈 때에도 다윗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붙들었던 것 기억합니다. 주님, 그가 형통하여 왕이 되어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직분을 새롭게 시작하였을 때에도 다윗이 변함없이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응답받아 구원과 승리를 받아 누린 것도 우리가 오늘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가 다 다윗을 닮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시간을 거쳐나갈 때에도,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나갈 때에도 온전한 믿음 갖게 하시고, 형통함과 새로운 직분을 받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가 변치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언제나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리하여 늘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